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광범위하게 재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이전 정부가 한 모든 일들이 검토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고 18개월 가까이 이어진 무역 전쟁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해당 사안이 국가안보상 접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인 현 상황에서는 그대로 진전되지는 않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새 정부는 대중국 정책에 있어 경제뿐만 아니라 전략적 안보적인 일련의 현안들에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동맹과 조율하고 소통하면서 대중국 접근법을 구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중국에 관해 유리한 입장에서의 접근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중국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소통하고 조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지난주간 남중국 해상공을 비행했으며 이는 영내 안정을 해치는 공격적 행위라고 미군 당국이 비판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미 해군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 지역에서 인민해방군 해군과 공군을 면밀히 감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해당 움직임은 미 해군 함정과 승조원, 항공기들의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사령부 측은 덧붙였습니다. 중국군 항공기는 미군 함정 250해리 약 460km 이내로 접근하지는 않았다고 익명의 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 일대가 어느 한 나라에 속하지 않은 공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해군 함정 등을 운항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당국이 앞으로 영내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 여행객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캐나다 주요 항공사들은 멕시코와 카리브해 지역으로 향하는 운항편을 오는 4월 30일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항공편 출발지에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방역 대책의 추가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도착 후 검사는 준비 기간을 거쳐 수주일 내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캐나다 입국자는 검사 이후 정부 지정 숙소에 4일 동안 머물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트뤼도 총리는 앞으로 미국과의 국경을 통해 육로로 진입하는 여행객들에게도 코로나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해서 몇 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육상 통행에 대해 의료 운송 인력을 제외한 비필수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코로나 검사는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부터 BNO 여권을 유효한 여행 문서나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BNO 여권은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이전에 태어난 홍콩 주민들에게 영국 정부가 발급한 여권입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되자 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 주민들이 5년 동안 영국에서 거주 노동을 할 수 있고 추후에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이민법 해당 조치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여권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이번 결정이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홍콩 주민들은 홍콩을 떠나거나 중국 본토에 들어갈 때는 홍콩 여권을 사용하고 영국에 입국할 때만 주로 BNO 여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큰 효력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요 언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OA 저녁방송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 1월 20일 조 바이든 46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가지면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대통령 외에도요, 취임식에 등장한 사람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취임식 연단에 올라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정치인 버몬트주 버니 샌더스 연방 하원 의원이 그 인기 중에 단연 1위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지난 2016년 또 2020년 경선 당시 민주당 대권 주자로 나섰던 인물 중 한 명인데요. 스스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면서 미국 사회의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 공약으로는요,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국민건강보험, 메디케어 포 올과 또 주택 공급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올해 9월이면은 80세가 되는 버니 샌더스 의원이 취임식 직후에 인터넷상에서 크게 주목을 끌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그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당일 그는 절벽식 의자에 양 다리를 꼬고 앉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찌푸린 인상이 눈에 띄고요. 옷차림은 고동색 겨울 점퍼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요. 알록달록한 문양의 고동색 벙어리 털장갑이 또 시선을 끕니다. 얼핏 등산복 차림 같아 보이네요. 이렇게 부동의 자세로 꼼짝 않고 앉은 모습은 AFP통신 기자에게 찍혀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진은 일주일 동안 거의 천만 회 가깝게 합성돼서 각종 소셜미디어에 등장했습니다. 이 온라인 합성 사진을 뜻하는 밈, 샌더스 사진은 미국 언론들도 샌더스 밈의 인기를 보도할 정도였으니까요. 샌더스 밈, 말 그대로 샌더스 사진을 아무나 마음대로 합성해놓은 사진을 보게 되면요, 그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명화와 합성된 이미지에서 고급스러운 패션쇼에 앉아있는 샌더스 의원의 모습도 있고요. 김치를 담그는 한국 아주머니 뒤에 앉아있기도 하고요.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말춤을 추고 있기도 합니다. 샌더스 밈을 만드는 앱까지 나와서 누구나 쉽게 합성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한 인사들과 대조되는 그의 모습은 민주주의 미덕을 확인시켜줬다면서 인기의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더불어 서민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던 그의 정책 철학과 그의 모습이 하나의 상품 같았다는 그런 다양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샌더스 의원은 지난주에 바로 버몬트의 추운 고장에서는 패션보다 따뜻하게 입는다는 간단한 해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장갑이 특히 화제였는데요. 이 버몬트주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샌더스 의원의 지지자가 손뜨개질로 만들어서 2년 전에 선물을 한 것인데 샌더스 밈이 세간에 큰 화제가 되면서 동시에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주문이 밀려오고 있지만 팔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하기로 했네요. 하지만 이 기회를 잡아서 샌더스 의원은 자신의 모습이 들어간 셔츠를 주문 제작했고 일주일 동안 거의 2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 셔츠의 수익금은요, 당초 버몬트주 노약자를 돕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혀서 기부 목적을 띈 셔츠 판매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의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은 사람들, BO의 이야기 미국사,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2021년 1월 마지막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래리 킹. 토크쇼의 왕, 인터뷰의 귀재, 대화의 신이라고 불렸던 레리 킹을 아십니까?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진행자로 미국의 최고 진행자로 꼽히는 미국 남성입니다. 그가 지난 23일 향년 87세로 사망했는데요. 사인은 코로나 합병증이었습니다. 레리 킹은 1957년 라디오 진행자로 방송을 시작한 후 50여 년 동안 5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본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으로 사망한 그의 죽음을 그의 팬들은 아직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CNN 방송에 레리 킹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스타를 인터뷰하는 진행자로 등극했습니다. 2020년 종영 때까지 25년 동안 진행됐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또 수많은 미국 대통령들과 빌 게이츠, 넬슨 만델라, 마이클 조던, 빌리 그레한 목사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출연했습니다. 킹은 특히 솔직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탁월한 능력과 날카롭고 재치 있는 인터뷰로 TV 역사상 가장 독보적인 토크쇼 진행자란 평가 또한 받았습니다. 2013년 80세가 넘는 나이로 미국 라디오 프로그램에 복귀했고 러시아 보도 전문 채널 RTTV의 레리 킹 나우를 진행하며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그가 쓴 다수의 책 가운데 50여 년 여정을 담은 놀라운 여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터뷰를 위해서는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이 나오면 좋다라며 열정이 있고 자신의 성과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자기 비하도 할 줄 아는 유머 감각을 갖추고 짜증도 내는 사람이라면 괜찮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대통령이든 배관공, 건축가, 가수 누구든 이런 경향만 있다면 인터뷰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두겹 마스크. 미국의 NBC 방송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몇몇 사람들이 마스크를 겹쳐 썼고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까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크를 겹쳐 쓰는 건 상식이라면서 물리적으로 한 겹 위에 또 한 겹을 놓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더 효율적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중 마스크를 쓰거나 N95 수준 마스크를 쓰는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아직 마스크 겹쳐 쓰기를 권고하지 않았지만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사람들이 두 개의 마스크를 쓰는 것이 목격되자 이 같은 관행이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날 취임식에서 시를 낭송한 22살 시인인 아만다 고먼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마스크 겹쳐 쓰기를 한 모습이 SNS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천 마스크 아래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최대 보호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수술 마스크가 필터 역할을 하고 천이 추가적인 층을 더해주면서 마스크가 얼굴에 딱 맞게 해준다며 연구에 따르면 천과 수술용 마스크 겹쳐 쓰기는 미세한 침방울과 입자를 50에서 70% 차단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적어도 두 겹의 촘촘하게 짠 면직부를 가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N95 마스크는 공기 중 입자의 95%를 차단하지만 미국에선 의료 종사자와 의료 응급 구조원을 위해 남겨둬야 하므로 일반 대중에게는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받은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함지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네, 행정부의 초대 외교수장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북한 문제 등에서 동맹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를 임기 초반부터 다뤄야 하지만 창의적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어떤 인물인지 간략하게 좀 알아보죠.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외교 안보 분야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보좌관이었고 대선 기간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 자문을 총괄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 인물입니다.
네, 아무래도 외교 경험이 있는 인사라서 그런지 큰 어려움 없이 인준을 통과했네요.
그렇습니다. 상원은 26일 표결을 진행해 찬성 78표, 반대 22표로 인준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한 주 전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인준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때도 의원들이 블링컨 장관의 자질이나 외교 방향 등에 큰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 이 블링컨 장관이 북한을 포함한 외교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네, 간략하게 요약하면 외교에 있어서는 동맹국과의 공조를 비롯한 전통적인 방식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외교와 동맹을 통한 접근법 등을 주장해왔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때의 미국 우선에 입각한 외교 기조와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북한과의 외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나요?
네,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참석한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통해 일부 엿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행정부들을 괴롭혀온 어려운 문제이자 더 나빠진 문제라고 지적했고요.
네.
아울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압박을 늘리는 것과 또 다른 외교적 방안이 가능할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면서 이런 작업은 동맹국과 협력국, 특별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미국의 전문가들은 블링컨 장관이 신속하게 북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북한이 일반적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 취임 초기 도발을 했던 사례로 볼 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하기 전에 미국이 상황을 주도하고 또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표명한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요. 다만 이전 행정부 모두 사실상 북한과의 외교를 실패한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축구선수가 결국 북한으로 되돌아갔네요.
네, 북한 축구선수 한광성이 그 주인공인데요. 인민 호날두로 불리며 해외 프로팀에서 활약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인해 뛸 수 있는 팀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북한으로 되돌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한광성 선수가 누군지 좀 알아볼까요?
한광성은 북한의 축구 유망주로 북한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 세리에 A의 칼리아리 칼초 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세리에 A를 비롯해 유럽 5대 프로 1부 리그에서 뛴 첫 번째 북한 선수기도 했는데요.
네.
이후 페루자, 갈치오 등 다른 이탈리아 팀에 임대됐다가 유벤투스라는 명문 구단으로 이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카타르의 알두하일이라는 팀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 대북 제재 논란이 벌어지면서 결국 짐을 싸게 된 겁니다.
네, 북한 축구 선수와 대북 제재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2017년 채택된 대북 결의 2397호는 해외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2019년 12월까지 북한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노동자라고 하면 해외 건설 현장이나 벌목 작업 등에 투입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유엔 안보리는 외화 수익을 거두는 프로 축구 선수도 해외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외 노동자인 한광성을 영입한 축구팀은 유엔 제재 위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계약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축구 선수의 실력은 각 프로 구단이 제시하는 연봉 또 이적료 등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한광성 선수의 몸값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한광성은 알두하일과 5년에 약 525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1년에 약 100만 달러 수준인데요. 물론 스타급 선수들의 연봉이 이보다 훨씬 높지만 그래도 연간 100만 달러 수준의 연봉은 결코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자, 해외에서 활동한 또 다른 북한 축구 선수도 있습니까?
네, 한광성 외에도 이탈리아 팀 아레초에서 약 2만 4천 달러를 벌어들인 최성혁, 그리고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뛴 박광용 등도 북한 축구 선수들입니다. 이들 역시 대북 제재에 부담을 느낀 해외 구단들에 의해 방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실력에 있는 북한 축구 선수들이 해외 무대에서 쫓겨난다는데 좀 아쉬운 마음도 생기는데요.
그렇습니다. 정치 문제가 스포츠 문화 부문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그런 아쉬움을 자아냈는데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들 선수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상당수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북한 정권이 선수들의 연봉 등 소득 70%를 가져간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실이라면 이 역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북한 고위 외교관의 한국 망명에 대한 내용이네요.
쿠웨이트 주재 대사 대리를 지낸 북한 외교관이 지난 2019년 가족과 함께 한국에 망명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북한 핵심 계층의 한국 망명이 이어지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체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먼저 알아볼까요?
네, 25일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지난 2019년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쿠웨이트 근무지를 이탈해 그해 9월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2017년 9월 쿠웨이트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근거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서창식 당시 대사를 대신해 대사 대리를 맡게 된 인물입니다.
자, 외교관 신분에다가 대사 대리까지 맡을 정도면 특권층일 텐데요.
네, 류 전 대사 대리는 평양 외국어대학 아랍어과를 졸업하고 북한 외무성에서 근무하면서 북한의 주요 무기 수출국인 시리아 등 중동 지역에서 경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아내 전모 씨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경제학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평양 소재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엘리트입니다. 특히 류 전 대사 대리의 장인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수장을 지낸 전일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탈출을 결심했을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자식의 미래를 걱정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관 출신 탈북민으로 현재 한국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서 특권층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해외에 나와 비교 개념이 생기면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밖에 한국의 전문가들은 해외 주재 외교관들이 본국에서 할당받은 외화벌이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배경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쿠웨이트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파견됐던 곳이었죠?
그렇습니다. 쿠웨이트의 여러 건설 현장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됐었습니다. 몇 년 전까진 북한의 고려항공이 쿠웨이트에 취항을 했는데 북한 노동자들을 실어나르기 위한 노선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가 해외 노동자를 금지하면서 쿠웨이트 내 북한 노동자들이 추방을 당했고 현재 쿠웨이트 내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사 대리로서의 압박이 상당했을 것이란 추정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앞서 태영호 의원도 언급하셨지만 이 북한 외교관 혹은 고위급 인사의 탈북 소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고인이 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1997년 한국에 망명하는 등 90년대에만 콩고 대사관 1등 서기관이었던 고영환 씨, 장승길 전 이집트 주재 대사, 장승호 프랑스 주재 경제첨사관 등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 등의 탈북이 많았습니다.
네.
이후에도 외교관들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 씨 등의 탈북이 이어졌는데요. 최근에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였던 태용호 의원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도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계로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에 여러 차례 관여했던 이 성김 전 주한미 대사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자리에 올랐군요.
네,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와 대북정책특별대표, 주한미 대사 등을 지낸 성김 현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에 지명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경험이 많은 인사가 북한 문제 등을 총괄하는 동아태 부서를 이끌게 된 겁니다.
네, 성김 차관보 대행은 북한과도 협상 경험이 많은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국무부가 2015년 공개한 비밀 해제 문건을 살펴보면 김 대행이 얼마나 북한 측과 많은 교신을 하고 교류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 대행은 이번에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발탁된 제이크 설리번 당시 국무장관 부비서실장과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북한 측과 만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2010년 유엔 안보리가 한국 해군의 천안함을 폭침한 북한을 비난하는 의장 성명을 낼 당시 김 대행은 북한 측과 뉴욕에서 1시간가량 만났다고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에겐 안보리 의장 성명에 반응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같은 해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북한 측을 만났고요. 또 일부 흥미로운 경우도 있었는데요. 특정 선적물에 대해 북한 측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말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가려져 있어 볼 수 없었지만 흥미롭고 어느 정도 고무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성김 차관보 대행이 아닌 실제 차관보가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부 언론들은 성김 대행이 잠시 동아태 부서를 이끄는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부차관보에는 또 다른 한국계인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가 지명됐는데요. 만약 김 대행이 남아있게 된다면 동아태 차관보와 부차관보 모두 한국계가 활동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독자의 선택 시간에는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인준 소식 알아봤고요. 대북 제재 논란으로 북한 축구 선수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내용,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한국 망명, 또 한국계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남동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데이비드 리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사연, 테네시 내쉬빌 들어보시죠. 한국에서 미국의 닭고기 가공업체와 비숙련 취업 이민으로 이미 절차를 진행했었던 데이비드 리씨 부부는 2016년 미국에 도착하고 일주일 후 우편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닭 공장에서 약정 기간이었던 1년을 꽉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졸업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무사히 마친 데이비드 리씨.
부티셔플라에서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까 한번 와볼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럼 한번 그냥 이제 끝날 때도 됐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연락드려서 그렇게 가니까
몇 개월쯤이에요?
끝나기 전
11개월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예.
그래서 테네시 예. 그 스테치버러에서 테네시까지 8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미용재료 상점을 운영하는 지인을 미리 만났고 상점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졸업을 끝내고 가족 휴가에서 돌아온 후 테네시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 온 지 1년 된 이민자 가정의 첫 이주,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게 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삿짐이 많지 않은데도 가려고 하니까 유홀 큰 거에 들어 짐을 넣으니까 하나 가득 차더라고요. 아니 뭘 산 것도 없는데 하나 가득 차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차는 뒤에다 토잉하고
제가 운전을 그 짧은 저수석에 네 명이 쩡쩡 앉아가지고
원래 앉으면 좀 짜요.
우리 진짜 남인이지.
이래피지야.
아니 애기도 작아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크면
그러면 뭐가 돼?
바닥에는 다리 넣는 그쪽에다가 약간 이불 같은 거 채우고 우리 작은 애를 앉히고 이 작은 애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엄마 멀미나
꼬꾸로 앉으니까
조금만 가자 해서 밤에 떠났었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뭐 또 뒤에다 차를 토잉하고 가니까요. 속도도 못 내는데다가 그 차 가다가 혹시 뭐 차가 많고 막히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밤에 떠나가지고
올해 2016년 6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1년 다니고 나서 7월 말에
7월 26일에 이사 나왔지.
460마일 740km 떨어진 내쉬빌에 도착한 데이비드 리시 부부 가족. 도시 면적만 40여 배 차이에 인구도 3만여 명이 사는 시골 마을에서 70만 명이 사는 도시로 이사를 한 것인데요.
좀 시내로 갔죠.
스티치보로는 거의 천동네였고 거기에서 가니까 아우 내시빌은
시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차도 막히고 아침 출근할 때 가끔씩은 차도 막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처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1년은 남편분께서 선생님께서 열심히 일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는 이제
두 번째 같이 일했죠. 같은 곳에 일을 딱 6시간만
아이들이 있어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시급이 좀 작고 신랑은 조금 더 많았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두 분이 각각?
신랑은 머리를 팔고
가발.
거기에 이게
디스플레이도 좀
흑인 상대 그 뷰티 서플라이 그 물건들을 그 물건이 들어오면 뭐 스탁도 하고 그 창고에다가 뭐 분리별로 이렇게 다 해놓는 일하고 그 스탁도 하고 세일도 하고.
한효순 씨는 손님이 거의 없는 오전부터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전까지 일하고 남편은 저녁까지 가게를 돌봤습니다. 리 씨 부부가 이 미용 상점 사장과 면담할 때 약속한 대로였습니다.
사장님한테 또 들어가기 전에 딱 말씀을 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일을 많이 길게를 못하고 애들 오기 전엔 집에 가야 되고 이럴 때는 그 방학에는 무조건 쉬겠다, 애들 덜 보겠다, 아니면 그래서 싫으시면 저는 회사를 안 나가겠다고 딱 말씀을 하고 그 사장님께서
아이들과 행복하자고 온 미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을 방치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것이 리 씨 부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미국의 어린이들은 보호자 없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연령별로 법적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기면 정부로부터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을 처음 해보게 된 두 사람.
그건 아니었었는데 뭐 다 알아들을 수는 있었고 얘기가 잘 안 될 뿐이지. 그래서 뭐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물건에 대해서 처음 어디 뭐 한 달 동안은 물건이 어디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물건을 어떻게 왜 파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먼저 있던 분이 아시는 분이 뭐 잘 알려주고 해가지고 또 일하는 게 그렇게 큰 지장은 없었어요. 저는.
그러나 아내 효순 씨는 남편과 사정이 달랐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아이들만 돌봤던 효순 씨는 영어로 사람들과 매일 소통해야 하는 환경에 처음 놓이게 된 겁니다.
전 제일 처음엔 약간 힘들었고 약간 뭐 알아듣고 이러니까 막 그 흑인 분들이 역을 하시더라고요. 막 스투피 막 이러면서.
그것도 어떻게 알아들었어?
아니, 멋든 말은 잘 알아듣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눈물이 확 콱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내가.
일하신 지 얼마 만에?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확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한국에 있었으면 그래도 뭐 이런 소리까지는 안 들을까. 우리말이 어쨌든 통하니까. 그런 소리 듣고 있는데 집에 가는데 운전해서 가는데 눈물이 확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무슨 북이 영화를 늘려고 말 한마디도 모르는 이 미국 땅에 왜 왔지? 막 이러면서 해서 아,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돈을 벌고
언어로 인한 난관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면전에서 욕을 들으니 마음이 상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어린 딸에게 하소연을 했는데요. 영어는 불편하지만 한국말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흑인 여자보다 엄마가 더 똑똑하다는 격려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따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한국말 한마디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니네 나라 말을 내 먹어도 알면서 니네 나라 말로 그래도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또 거기서 약간 또 그 자존감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조금 마음을 가짐을 다뤄 새로 잡은 게 약간 내가 말을 못하고 이러지만 이 사람들한테 내가 아무튼 이렇게 물건 파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가게 자체가 웃음으로 먼저 다가가고 뭐 물어보면 성심껏 답변해주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겠구나 하고 웃어 넘기자.
그리고 흑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미용 상점에서 데이비드 리시 부부는 일종의 문화 충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흑인들 참 안 됐다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막 머리가 여자들 머리가 막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한데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복을 받았네. 저 사람 저 여자 미국 흑인들은 거의 평생을 저 머리에다가 저 머리를
그 저 머리에다가 막 뭐 이런 걸 엮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거우니까 뒤로 자꾸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자꾸 탈모가 많이 또 오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되게 또 고민 많으시고 여기다 또 풀을 또 붙이시고 가발을 붙이시고 머리에다 진짜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데이비드 리시 가족은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열심히 미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처럼 미국에서 사업이란 걸 해볼 생각으로 매일 조금씩 미국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읽은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1918년 9월 독일군 지도자들은 독일 황제 빌헤름 2세와 만났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독일이 전쟁에서 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영토를 돌려주고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내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독일 국민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혁명가들은 정부를 무너뜨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독일이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는 위기인 만큼 지금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지금 독일 상황에서는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빌헬름 2세는 독일 외무장관에게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즉각 협상을 벌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협상국 측 지도자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독일에 비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종전 문제를 놓고 즉각적인 협상을 벌이자는 제안 잘 받았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저는 질문으로 답하겠습니다. 몇 달 전 제가 독일에 전했던 평화안을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독일에서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독일 총리는 독일 정부가 윌슨 대통령의 평화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전쟁으로 독일과 미국이 비밀리에 주고받았던 제안들은 더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바다에서 독일 잠수함의 공격이 더 증가했습니다. 여객선 두 척이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고 침몰해 8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여성과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독일에 대해 이렇게 비인간적인 적과 평화협상이란 있을 수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1918년 10월 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독일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독일과의 평화안에는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는 시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독일은 현재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협상국 측 영토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할 것을 약속하고 무기 공장도 배수해야 합니다. 협상국 대표들은 독일 군부와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독일 국민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정부와만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독일의 새 총리가 임명됐습니다. 독일 남서부에 있는 바덴 대공국의 막시밀리안 대공이 독일의 새 총리가 됐습니다. 막시밀리안 총리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신임 독일 총리는 빌헬름 2세 황제를 설득해 독일의 군사정책 책임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빌헬름 2세 황제가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고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협상국 지도자들이 윌슨 대통령의 종전계획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협상국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의 상황에 따라 윌슨 대통령의 종전 계획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각자 양보할 수 없는 특정 부분에 대해선 윌슨 대통령에게 동의할 수가 없다며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해상 봉쇄 작전으로 독일 국민을 기아 상태까지 몰고 가며 단단히 효과를 봤는데요. 윌슨 대통령이 계획대로 해상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앞으로 이런 식의 봉쇄 정책을 펼칠 수가 없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다른 분야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두 나라는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국제연맹이라는 새로운 국제기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해결하는 것이 지금 윌슨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측근 고문을 유럽으로 보내서 협상국 지도자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협상국 지도자들과의 논의는 오랫동안 계속됐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토론이 힘겹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협상국 대표들은 윌슨 대통령이 패배한 적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자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했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입니다. 윌슨 대통령은 지금 전쟁터에서 적으로 맞섰던 자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협상국 지도자들은 결국 윌슨 대통령의 계획을 평화회담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상국 지도자들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던 11월 초, 독일은 상황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독일의 국내 사정이 너무 위태롭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반란을 부르고 있고 이 해군에게 추락 명령이 떨어졌지만 명령이 실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해군 병사들은 바다로 나가라는 추락 명령을 거부하고 일부 장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독일군 일부에서도 반란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노트르담 대학교 소개합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문 사립대학교 중에 하나인 노틀담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교 하면 흔히 하버드나 예일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아이비리그만큼은 덜 알려져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빼어난 명문대학이 여럿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노트르담 대학교도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노트르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노트르담 대성당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노트르담 대학교도 그 이름 때문에 왠지 프랑스에 있을 것도 같지만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노트르담 대학교는 카톨릭 재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노트르담 대학교 재학생 김다인 씨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네, 저희 학교는 1842년에 성십자가 수도회라는 카톨릭 단체에서 지어졌는데요. 그때부터 카톨릭 교육과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네, 1842년 11월에 프랑스 가톨릭 단체인 성십자가 수도회 소속의 에드워드 소린 신부가 이 수도회 지시에 따라서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 사우스 밴드 지역에 이 학교를 세운 게 노트르담 대학교의 출발인데요. 이후 노트르담 대학교는 180년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워싱턴 DC에는 또 다른 명문 사립인 조지타운 대학교,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보스턴 칼리지와 함께 오늘날 미국 가톨릭 계열 대학교를 대표하는 학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At Notre Dame, your journey is about knowledge and faith. You will learn humility and gain confidence.
노트르담 대학교가 있는 사우스 밴드는 인디애나 북부의 한적하고 아름다운 소도시입니다. 이곳에 1200에이커의 부지를 갖고 있는 노트르담 대학교 캠퍼스는 고풍스럽고 우아한 건축 양식과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도 유명한데요. 노트르담 대학교 학생 김다인 씨는 학교 캠퍼스가 정말 아름답다고 소개하네요.
네, 정말 아름답고요. 특히 가을에는 단풍이 쫙 물들어서 수업에 갈 때마다 정말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경치가 좋은데요. 이런 날씨가 좋을 때는 친구들과 산책도 하고 소풍도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캠퍼스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나는 건 좀 고생스럽다고 해요. 인디애나주는 북미 대륙 5대 호수 중에 하나인 미시간 호와 붙어 있어서 겨울에는 춥고 눈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노트르담 대학교가 있는 사우스 밴드는 인디애나주에서도 북쪽에 있어서 훨씬 더 추운 편입니다. 노트르담 대학교 재학생 김다인 씨가 들려주는 겨울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겨울이 정말 길어요, 인디애나라는 주는. 그래서 날씨가 정말 추워지고 눈도 정말 많이 내리는데요. 그것 때문에 재작년인가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면서 휴교도 했고 친구들끼리 밖에 잠깐 나가서 뜨거운 물을 뿌렸는데 그 뜨거운 물이 다 얼어서 없어질 만큼 추웠다는 그런 기억이 있네요.
북한에서도 제일 춥다는 백두산 개마고원도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니까 이곳의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노트르담 대학교는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등 권위 있는 대학 순위 평가에서 늘 최상위권에 속하는 아이비리그급 명문대학교입니다. 2020년 전국 대학 평가 순위에서는 공동 15위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지난 2019년과 2020년 연속 아이비리그 대학의 하나인 코넬 대학교를 앞지르면서 해마다 높아지는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가을 학기 기준 약 2만 명이 지원했는데요. 이 가운데 3,600여 명만 입학 허가를 받으면서 약 18%의 입학 허가율을 보였습니다. 노트르담 대학교는 8개의 단과 대학을 갖춘 학부 중심형 대학교입니다. 현재 노트르담 대학교 학부는 75개의 전공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영대학이 강하다고 노트르담 재학생 김다인 씨는 소개하네요.
노트르담은 멘도자란 이름을 가진 경영대학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경영대 안에서도 금융전공학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노트르담 대학교의 멘도자 경영대학교는 2019년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미국 경영대학교 학부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고요.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2016년 발표에서는 전국 2위를 차지한 정평 있는 대학교입니다. 노트르담 대학교는 이 밖에 물리과 대학의 경제학과, 정치 외교학과 등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노트담대학교는 학부에 8,600여 명, 대학원에 약 4천 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노트담대학교는 설립 후 줄곧 남학생만의 학교였다가 1972년에 처음으로 여학생을 받아들이면서 남녀공학이 됐는데요. 현재 남학생은 약 52%, 여학생은 48% 정도로 남학생의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백인 학생이 약 69%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중남미계가 약 10%, 아시아계 5%, 흑인 학생은 4%가 조금 안 됩니다. 교수는 약 1,300명으로 교수 한 명당 학생 비율은 10명꼴이고요. 전 수업의 90%가량이 50명 미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노트담대학교 재학생 김다인 씨는 이 학교의 가장 큰 장점으로 따뜻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꼽는데요. 들어보시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항상 따뜻하고 언제나 서로 도움을 주려는 문화가 정말 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교수님들 아니면 선배님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항상 도와주려고 하는 느낌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편하게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틀담대학교는 어떤 학생들에게 잘 맞을지도 궁금한데요. 노틀담대학교 재학생 김다은 씨 소개로 들어보시죠.
일단 저희 학교는 카톨릭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80% 정도의 학생이 카톨릭 신자들이어서 카톨릭 신자이거나 아니면 신자가 아니더라도 보수적인 환경이나 조금 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원하는 학생들한테 정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보수적이고 정적인 분위기만 떠올려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다은 씨 얘기 더 들어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포츠 문화가 정말 강해요. 제일 유명한 스포츠는 미식축구 또는 흔하게 풋볼이라고 불리는 스포츠인데요. 그 스포츠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스포츠를 즐겨보는 학생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노틀담 대학교는 또 학비가 비싼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2020학년도 학비가 5만 8천 달러에 달하는데요. 여기다 기숙사비, 교재비 등을 포함하면 1년의 학비가 7만 7천 달러에 달합니다. 노틀담 대학교의 동문회는 미국에서도 막강한 대학 동문 조직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틀담 대학교 동문회는 학교가 설립된 지 불과 26년 만인 1868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 13만 명이 넘는 동문이 있습니다. 노틀담 대학교는 특히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자랑한다고 김다인 씨는 소개하네요.
일단은 졸업생들끼리 아주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동문 시스템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장을 찾을 때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강하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노틀담 대학교의 상징 마스코트는 레프로콘입니다. 이 레프로콘은 전설 속의 요정이라는데요. 노틀담 대학교 재학생 김다은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아일랜드 전설에 나오는 초록색 재킷을 입은 남자 모습의 요정이에요. 이 요정은 미국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 엄청나게 열심히 싸워준 아일랜드 여단의 열정과 투지를 상징하는 요정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초록색 중절모에 초록색 복장을 한 조금은 험상궂기도 한 모습의 이 마스코트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금방이라도 싸울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노틀담 대학교 스포츠팀의 불굴의 의지와 강인함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하네요.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2월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